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앞에 놓인 문제보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지하심을 더 소망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앞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은혜를 감사보다 익숙함으로 흘려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조급해했고 주님이 침묵하시는 순간을 무관심으로 오해했습니다. 염려 앞에서 주님께 간구하기보다 사람을 찾고 불안에 잠식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보다 내 감정을 지키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저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는 책임과 지혜를, 갈등과 분열로 서로를 향한 말이 날카롭지 않게 하시고 경쟁과 비교가 아닌 협력과 배려가 회복되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곳곳에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 오래 표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모든 예배와 섬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친 성도들에게 치유와 깊은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참된 쉼과 평안 그리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며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조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퀴리오스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favor, 우리말로 은혜 또는 총애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7, 8년 전에 한 성도님 부부와 한 청년으로부터 연이어 그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은 미국에서 팀 하스라는 아주 큰 건축 설계 회사를 경영하는 하형록 회장의 신앙 간증을 담은 책입니다. 건축 설계 회사 팀 하스는 잠언 31장의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 책 속에는 본인이 당장 받아야 할 심장 이식 수술을 양보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형록 회장은 작년 2024년 12월에 소천받으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는 한 직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마이애미 지사의 책임자였는데 신념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격이 좀 급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클라이언트, 고객의 이메일을 받고서 너무 화가 나자 나쁜 말을 잔뜩 쓴 메일을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메일은 실수로 직원 연락망을 통해 회사 전 직원에게 보내지고 말았습니다. 밤늦은 시각에 그 메일을 읽은 하 회장도 몹시 당황했고 읽은 즉시로 회사 전산 담당 직원에게 그 메일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절반은 이미 그 메일을 열어본 뒤였습니다. 그 메일을 보낸 책임자도 자신이 메일을 잘못 보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메일 사건으로 다음 날 아침 사내 분위기는 뒤숭숭했습니다. 몇몇 관리자는 글을 그대로 두면 다른 직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니 해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욕하는 것은 일반 회사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라는 회사의 경영 철학을 생각하면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해고하면 그의 가정은 생계를 위협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지적하여 그것을 고의적 잘못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당사자는 상처를 받고 성장하지도 못해서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을 하 회장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 회장은 기도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에게 만나러 가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며칠 후에 마이애미로 날아갔습니다. 건축 설계회사 본사가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마이애미까지는 약 1200마일, 1900km이고 비행기로 두세 시간이 걸립니다. 저녁 무렵 하 회장은 군의 식당에서 그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손을 내밀어 악수하며 가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당황한 빛이 역력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의 대표가 직원에게 웃음을 띠며 잘못을 묻고 해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책임자는 밥을 먹는 내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에 하 회장은 성경을 펼치고 한 구절을 짚으며 그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가지 못했습니다. 첫 구절부터 더듬더듬 읽었고 그의 뺨으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100kg도 넘는 그의 거대한 덩치를 가진 그가 어깨를 덜먹이며 흐느꼈습니다. 그 눈물을 보고서 하 회장은 그가 충분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마디의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니 공항으로 좀 데려다 주시오. 그 책임자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돌아가신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다른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까? 예,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려고 온 것입니다. 나에게는 다른 어떤 비즈니스보다 실수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당신을 위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실수한 자신을 위해서 바쁜 일정을 제치고 2시간 반이나 비행기를 타고 와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가 회장은 공항까지 배웅해 준 그에게 다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때 그 책임자의 손은 2시간 전에 군의 식당에서 겁을 먹고 악수하던 그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변한 모습은 동료들도 또렷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열심은 회사 밖으로도 알려져 얼마 후에 이전에 일하던 아주 큰 회사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진급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팀 하스 회사에서 배운 대로 고객과 동료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수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팀 하스 건축 설계 회사로 돌아와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용서의 힘은 참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삶을 버려야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는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살면 새 사람을 입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는 것이나 흥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었으니 그렇게 살아주면 좋겠다는 권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치심, 즉 도장을 찍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낙인을 찍듯이 진품을 의미하고 여러 도서관에서 소장 도서에 대해서 도장을 찍듯이 소유를 의미하며 과거 편지를 보낼 때 봉투에 사인이나 도장을 찍어서 아무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했듯이 보호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 속했음을 증명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 창조주를 어떻게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웁니다. 그런 동물에게 내 주인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반려동물은 자기 지식이나 의지로 그 주인을 근심하게 할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주인이 근심한다면 그 반려동물의 본능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돌볼 능력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내 주인을 물지 말라, 내 주인을 핥히지 말라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을 이해하는 반려동물은 없습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의 차이보다 사람과 성령님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려동물이나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성령님은 무한한 존재,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와 주신 것이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도 할 수 있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경우를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부가, 또한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면서도 한 식탁에서 밥도 먹지 않고 한마디의 대화도 섞지 않으며 서로 유령 취급을 한다면 한 집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온 삶을 통해 증명하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우리가 걸으려고 했던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의 순간순간마다 세속적 가치관의 길을 따를 수도 있었고 불신앙의 길을 걸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내가 원했던 길을 걷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렸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며 속상해 하셨을지를 생각하면 저절로 얼굴이 붉어집니다.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하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며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는데 정작 자녀는 해야 할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일에 인생을 낭비한다면 그 부모는 굉장히 속상해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며 근심하실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갖지 않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이 이러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단지 그들을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하게 즉 이방인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광야 생활은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라고는 고작 만나밖에 없다라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바르게 갖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미건조하게 여겨지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형식적이 되는 것은 평행한 선 위에 있습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은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으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3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를 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합한 것이 또는 요약한 것이 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악독은 쓰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비트니스, 쓴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쓴맛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악독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 24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전직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내려와서 확인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주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몬의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전에 행했던 것은 전부 짜고서 보여주는 가짜인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 그 능력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성령님이 임하는 것과 같은 일은 결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임에도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쓴맛을 주는 것과 같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님에게 쓴맛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노함과 분냄은 이전에 나누었습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서 노함은 앞에 있는 분에 해당하고 분냄은 뒤에 있는 분에 해당합니다. 즉 노함은 어떤 온당하지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는 감정 상태를 나타낸다면 분냄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복수심을 의미합니다. 노함과 분냄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 제1의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사울왕이 노함과 분냄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잡으러 다닌 결과는 자신과 그 가문의 무너짐이었습니다. 31절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나오는 것은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노함과 분냄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일종의 왁자지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책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소동도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 즉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산업, 즉 그 업종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해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에 큰 경제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데메드리오는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를 세 가지 댔습니다. 첫째,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파는 이 직업의 명성이 천하여지게 될 위험이 생기게 될 것이고, 둘째,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형 신전의 모체인 아르테미스 신전도 천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셋째,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모든 곳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떨어지는 것을 애향심과 종교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가장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것이 떠드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은 물론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32절입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친절은 31절에 악독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악독이 상대에게 쓴맛을 주는 것, 상대를 해치는 것이라면 친절은 상대에게 단맛을 주는 것,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상대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용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일용할 용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만약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만 되어 있다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이 기도를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후에 용서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의 의미입니다. 뒤집으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 저의 잘못을 용서하지 마십시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용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의 결단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덧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면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다 이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 전 4주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이 없다면 성탄절이 없을 것이고 성탄절이 없다면 사순절과 부활절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수용하는 데서부터 그 의미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십시다. 또한 이 땅에 오시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맞는 대림절과 성탄절은 매년 맞이하는 연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든 근심하시든 성령님의 뜻이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쓴 것으로 만들며 악독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분노하고 그 분노를 품고 살아서 우리의 속이 상하는 일도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았을지라도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속에서 비명을 지른 때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오시는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친절하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맞는 대림절이 연례적인 절기가 아니라 생명이 역사하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